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순한 주간에 말씀하신 비유 중 하나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누구이겠습니까? 12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이 비유를 들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 예수님을 잡고 싶었고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었죠.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하고 마태복음 13장에서 물은 적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 천국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더 풍성하게 되고 처음부터 그 나라가 속에 없는 자들은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되어서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더 거세게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귀가 더 열려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리 듣고 말씀을 보아도 더 귀가 닫히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알곡은 더 알곡이 되고 가라지는 더 가라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 귀가 더 막히게 되는 일이 일어납니까? 이사야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이 그대로 언급하시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그랬습니다. 그 속에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완악한 자들이 깨닫고 고침받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들을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완악한 마음을 회개하는 마음, 그 가난한 심령으로 들어야 말씀을 받아 넉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2절에 나온 그들과 같은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1절에서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인은 먼저 울타리를 둘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울타리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외부로부터 침입하는 들짐승과 도둑을 막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보호하기 위한 경계로서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실 때 다른 나라, 즉 이방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의 다른 세력들과 생각들이 그 하나님이 만드신 포도원 안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을 구별되게 통치하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얼마나 이 나라를 만드시고 기뻐하셨을까요? 얼마나 온 마음을 쏟고 기대를 걸고 사랑을 담아서 이스라엘이라는 포도원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선지자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장 1절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사야는 하나님을 향한 억제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진 선지자였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스라엘, 즉 포도원을 만드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사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 보니까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그런데 어떤 반전이 있습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아름다운 포도원의 노래가 슬픔의 노래가 된 것입니다. 주인이 마음을 두지 않고 사랑하지 않았다면 슬프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여기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하는 주인의 애타는 기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기대는 너무나도 정당한 것이었죠. 왜요? 주인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계획하고 사랑으로 돌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비유에서는 주인이 새를 주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이 포도원을 돌보는 일은 이제 주인 대신에 농부들이 하게 되는 것이죠. 농부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주인의 대리자들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주인이 가졌던 정성을 가지고 이 포도원을 잘 가꾸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게 불려지고 쓰임받는다는 것으로 말로 다할 수 없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특권에는 항상 의무가 따라오게 되어 있죠. 주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할 의무, 농부로서 주어지는 위치와 자리를 깨닫는 의무. 그래서 주인이 기대하는 열매가 포도원에서 나타나도록 수고함으로써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2절을 보니까 주인이 이제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다는 말씀이 나오죠. 자, 여기서 두 종류의 종이 구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농부들도 주인의 종이고 소출을 받으려고 보낸 종도 주인의 종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만드신 포도원 안에서 열매를 맺어야 할 종이라는 처지는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누가 갖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한쪽은 주인의 마음을 갖고 있는 종이고 한쪽은 주인의 마음을 버린 종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과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 후자를 초반에 살폈던 마음이 완악한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버린 자들은 주인이 보낸 종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3절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그랬습니다. 이 보냄받은 종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먼저 택함받은 농부들은 이 하나님의 종을 심히 때리고 또 다음에 오는 종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5절 보니까 주인은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그 종을 죽이고 또 그 외의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습니다. 만약 우리가 포도원 주인이라면 우리는 4절까지도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도 이 비유의 주인같이 할 수 없을 것이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인이 이 포도원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같으면 두 번 정도 보내진 사신이 두들겨 맞고 왔다면 더 볼 것 없다고 판단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준비합니까? 이 포도원을 완전히 없애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을 품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오래 참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구타를 당하고 상처를 입고 죽임을 당한 종들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4장을 보면 요아스 시대 당시에는 온 백성의 마음이 바알에게 가 있었고 성전 기물들이 바알을 위해 쓰여졌던 그런 어둠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훼파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 나라가 죄 때문에 망해야 했다면 벌써 망해도 수백 번은 더 망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지자 하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인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 선지자는 그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한 것입니다. 왕궁의 사람들도 대부분 바알에게 절하던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감동이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4장 그 18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19절에 바로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것입니다. 그들에게 진노와 심판이 있어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지자 하나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나라, 범죄한 유다와 이스라엘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으로 보냄 받은 선지자 스가랴.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역대하 24장 21절을 보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전포고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요아스라고 그랬죠. 전에는 그가 성전도 수리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 왕이 자신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준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를 이제 죽이는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극상품 포도가 들포도를 맺은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요아스 왕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체가 이 요아스와 같습니다. 이 문맥 속에 있는 의미심장한 말씀 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대하 24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말씀이 있는 동안에는 열매를 맺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면서부터 누구보다도 포도원 농부들과 같이 완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가랴 외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당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 9장 26절 보니까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욕하였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을 심히 모독하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을 때 모욕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참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 주인은 힘없는 주인이 아니십니다. 얼마든지 이 일을 바로 잡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와 권위가 있는 분이신지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보면 이 주인은 충격적인 결정을 내리죠. 6절 보니까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또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는 그의 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은 그가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왜 군대를 보내는 대신 아들을 보냅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을 몰라서 주인이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그 사실을 주인이 알지 못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왜 주인이 아들, 그것도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아들을 그 악한 포도원 농부들에게 보내시는가? 왜 그렇겠습니까? 그 포도원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이처럼 사랑하는 포도원을 멸망시키지 않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그 사지로 몰아낼 정도로 포도원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반역을 멸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아들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으로 내던졌느니라 그랬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들었는지를 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는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세상의 것들을 조금 갖고자 하는 욕심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돌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소출을 주인에게 줄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의 대리자로서 살다 보니 자기가 마치 주인인 줄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까? 아들에게 돌려질 포도원을 자기에게 돌리려고 했기 때문에 상속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유산을 이어받을 자를 말하죠. 아버지에게 돌려줘야 할 소출이 이제 아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마땅히 돌려줘야 할그 소출을 왜 드리길 싫어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을 드리기 싫어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필요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에게나 해당되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열매를 그렇게 바라시고 열매에 집착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포도원을 만드신 이유가 필요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고 이 포도원에서 자라서 돌려줘야 할 극상품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소출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청구서를 보낼 때 최후에 누구를 보낸다고 그랬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었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신 유일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와 같은 사랑이 돌려지는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는 것이 바로 그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고 사랑이 아닌 반역을 돌리고 아들의 죽음으로 그들의 완악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히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새와 소출을 돌리지 않아도 되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줘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못이 되고 찌른 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깨닫고 아파해야 할 죄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회개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을 깨달은 자들은 반드시 회개하는 자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주인에게 돌려줘야 할 소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이 왜 울고 왜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했죠? 그 죄가 많은 여인인 것을 자신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랑함이 많았다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이 여인은 마땅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돌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단지 착하게 살고 겉으로 종교적인 열심을 다하면서 살고 남들 도우면서 사는 그런 차원에서만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 비유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농부들이 꿈꾸는 세상은 주인이 없는 세상, 주인의 아들이 없는 세상입니다. 주인과 그의 아들이 항상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입니다. 주의 많은 선지자들이 외친 복음이 바로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그 열매를 맺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착하게 사는 것할수 있다 이겁니다. 남들 돕는 것할수 있다 이겁니다. 교회 많이 세우는 것할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좀 제발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고 하는 말좀 제발 그만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된 자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시편 118편 22절 23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심으로 이 비유를 마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자기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집을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을 다 짓고 난 후에 그 영광과 그 기쁨과 그 공로를 누구에게 돌리겠습니까? 자기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를 뿌듯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까? 이 백성들이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찬양과 영광과 자랑과 신뢰와 사랑을 다 자기가 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드리지 않는 건축자가 되니 가장 필요 없는 돌이 무슨 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모든 공로와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들이 버린 예수님이 이제 모퉁이 머릿돌이 되어서 하나님은 새로운 포도원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른 사람들은 이제 어떤 열매를 맺는 사람이겠습니까? 자기가 건축자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집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모퉁이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 벽돌마다 건물마다 연결되어 아름답게 지어가도록 부름받아 하나님의 행하시는 모든 계획과 일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부정의 회개 열매를 돌려드리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탄생을 예고하신 말씀이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참으로 무엇을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그들이 12절에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신들을 향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더 굳어지고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랬죠. 이 말씀의 목적이 바로 그것입니다. 12절에서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 비유가 나를 가리켜 말씀하신 비유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았지만 자존심이 상했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은, 새 포도원의 농부로 부름받은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그 건축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즉, 내가 부서지고 깨뜨려져야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소출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가 살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도 요아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맞춰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건축자 된 죄를 고백하고 자신을 부정하며 주인 된 자리에서 내려올 때 진정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가 스스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탐심과 교만과 정욕을 위해서 죽으신 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의 피로 사함받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때, 그 은혜가 하나님께 돌려지게 되는 소출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모든 죄를 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주님만 사랑하는 참 열매를 돌려드리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심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숨겨진 죄들을 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을 보내시고 최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배역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 허물과 죄가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진정한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 영광의 열매, 은혜의 열매를 하나님께 돌리며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복된 주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 십자가의 길, 이 여정 속에서 많은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주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포도원을 다시 세워주시고 주의 집을 다시 건축해 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사랑하며 진정한 믿음과 회개의 열매를 돌려드리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울타리로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먹여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생활까지도 지켜 주시옵소서. 이 고난 주간 모든 근심, 환난,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에, 하나님 말씀에 기도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